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얽매이지 않고 이 새벽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신앙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 또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의 미래, 한국 또한 교회의 미래,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슬픈 마음과 또한 공감을 가지고 이 모든 문제들을 고치려고 애쓰는 마음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성공이 아닌 우리 모두의 성공, 또한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과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얼마 전 한 유명한 건축가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코비드를 지나면서 건축에도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이야기를 꺼내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방의 개수와 화장실의 개수 혹은 집의 화려함과 크기에 집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건축가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많이 달라졌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3인 가구, 즉 부모와 자녀 한 명이 있는 집이 거의 대부분이고 근래에는 1인 가구도 정말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방과 화장실의 개수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대신 공간에 대한 활용 및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시한다고 하죠. 함께 지내는 거실 같은 공간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거나 마치 집을 북카페나 도서관, 일상 속의 작은 쉼터의 역할까지도 할 수 있도록 테라스를 크게 만드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건축의 방향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이제는 거주 공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어 갈 것 같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집에서 밥을 직접 해서 먹는 가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마스크를 쓰는 일상이 대중화되면서 사람들이 냄새에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하려면 환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실제로 한국은 미세먼지와 황사가 심각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다는 것은 이제 예전의 이야기가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지을 때 이제는 주방을 최소화하면서 배기 및 환기 시스템 혹은 공기 정화에 대한 부분이 아주 중요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 가지 종류의 냄새가 계속해서 대립하는 장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순종과 불순종, 죄와 은혜, 사망과 생명과 같은 냄새가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되죠.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불순종과 죄악됨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과 생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보통 새신자들을 교육하는 교육교재의 맨 처음은 거의 대부분이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맨 처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대목이 바로 이 부분이기도 하죠. 자신은 세상에서 죄도 짓지 않고 착하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교회만 오면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회개하라고 하니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전적인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나타나게 되죠.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대표되는 사람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지게 된 것이죠. 만약에 두 사람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잘못이었다고 이야기했다면 이 죄의 문제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내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는 책임의 전가, 죄의 전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말 그대로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있는 동산 사이를 거닐었다라는 표현은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이었음을 나타내는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이 완벽한 관계는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과 자연 사이의 관계의 깨어짐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사실 이 부분은 우리가 그다지 죄에 대한 설명에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많은 성경학자들과 역사학자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합니다. 사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주 역할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과 동식물들을 관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사용된 경작이라는 단어는 일구어 개발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과 모든 생태계는 공생하며 공존하는 관계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관계가 깨어짐에 따라 사람은 개발과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자연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연은 그 파괴됨을 고스란히 인간들에게 내어줌에 따라 악순환이 반복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어쩌면 교회가 자연에 대한 보호와 생태계의 보존이라는 사명 앞에 침묵하고 있지는 않는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 이후로 죄가 단지 개인의 범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환경이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한 개인이 짓는 것으로 규정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죄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상을 규정하는 사회적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구조악으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세상은 정치적인 힘과 능력이 없으면 도태되고 마는 것처럼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성공과 출세를 보상받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차별하고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범죄가 당연히 여겨지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해서 개인적인 책임도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죄가 인류의 사회적 환경 전체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세력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철저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성형락의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우리가 다른 사람과 같은 죄인이 아님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 많이 하는 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음에 그저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밖에 없음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만남의 기회들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며 사랑함으로 회복시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이 바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20절의 말씀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사도 바울은 5장의 전체적인 주제와도 같은 내용을 제일 마지막에 던짐으로써 그의 주장을 더욱 견고히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20절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의 궁극적인 기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 때문에 범죄가 많아지고 죄를 더 많이 짓게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가이드라인과 같습니다. 그 율법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죄로서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가 죄인 줄도 몰랐던 우리가 율법이 주어짐으로 인해 죄를 인식하게 되었고 깨닫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의 의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절망적인 처지를 절실하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게 되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죄와 은혜에 대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는 사람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사도 바울이 20절에서는 율법에 대한 기능에 대해 강조했지만 21절에서는 궁극적인 영생, 즉 구원의 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에 있음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 유대 율법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율법 또한 반드시 지켜야 온전히 구원받는다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과 절기를 중요하게 말하며 율법을 지키지 않는 성도들을 비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나성령학의 성도 여러분, 율법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진 않습니다. 율법은 마치 우리가 길을 찾아가도록 그 방향을 안내해주는 내비게이션과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우리가 죄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도록 죄의 굴레와 속박에서 벗어나서 바른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역할만을 감당할 뿐입니다. 목적지에 다다랐을 때 궁극적인 구원의 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제공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죠. 오직 그 구원과 영생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을 경험하게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성도된 우리들이 의와 생명을 경험하게 되었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첫째 아담 안에서 죄와 사망이 통치하던 옛 시대가 둘째 아담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생명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로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사망 안에서 종노릇하는 사람이 아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믿음을 통해 구원과 영생,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실 수 있기를 또한 바랍니다. 본문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아가시는 주의 일꾼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소유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과 영생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또한 믿음의 담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 사랑과 은혜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모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성나나 교회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중에도 우리 교회를 지키시며 또한 보호하실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에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한 사역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새 힘과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가 또한 자신의 힘과 능력이 최고라고 여겨지는 세상 가운데에 여전히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언하고 선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